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함이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생각하게 하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창조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피조물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된 그러한 길로 가게 된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거기에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에 있느냐 이러한 것을 지금 가르치면서 그러한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본문의 토기장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토기장이는 뭐 아다시피 흙으로 이제 그릇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죠. 3절에 농로라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 농로라고 하는 것은 그 둥근 판때기 위에다가 흙을 얹어놓고 그 판을 돌리면서 이제 그릇을 만드는 그런 도구가 농로입니다. 지금은 모터로 해가지고 돌리지만 예전에는 사람이 발로 돌려서 그릇을 만들었죠. 그 농로 위에 얹혀진 흙이 이제 무엇이 되느냐, 어떤 그릇이 되느냐, 또한 그 흙이 그 토기장에 의해서 부서져 버리고 또 다른 그릇이 되느냐 이러한 모든 것은 전적으로 이 토기장의 마음에 달려 있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흙이 그 질이 좋으면은 뭐 자기 같은 그런 귀한 그릇을 만들 것이고 또 흙이 질이 좋지 아니하면은 옹기 같은 그런 일상 도구를 만들 것이고 또 흙이 만들다가 그 안에 어떤 불순물이 들어 있으면은 그 흙을 또 치워 없애 버릴 것이고 뭐 이러한 모든 건 순전히 그 토기장의 뜻에 달려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부숴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기도 하고요. 예레미야는 지금 이제 이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그렇게 유다 백성을 향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토기장이는 하나님이고 흙은 이스라엘로 그렇게 비유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처럼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은 진흙으로 비유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손에 있다. 그 사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야 너희는 내 손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개 보면은 그 하나님 손에 있다는 이 말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책임지신다. 이러한 뜻으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지키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원한 대로 하나님이 날 책임진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그 손으로 일하시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일하시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원한 대로 이루어 주시고 내가 원한 대로 나를 만들어 주시고 이러한 것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를 할 때에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약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은 복에 대한 복을 주유로 했다가 뜻을 돌이킨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흙의 운명이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려 있고 토기장이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처럼 결국 이 유다 백성의 운명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하나님의 절대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절대성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토기장의 비유는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인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절대적인 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지금 저 어떤 문명 사회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신은 절대적인 그런 존재로 믿었습니다. 그때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식, 월식 이런 것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해가 달에 가려지는 현상 때문에 뭐 대낮에 해가 뭐 사라진다 여기고 컴컴하게 되면은 뭐 신의 노여움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재앙이 있을 징조다 이렇게 여기고 신에게 제사하고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거의 모든 자연적 현상을 과학으로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주의 별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절대성의 신뢰를 두기보다도 어떤 인간의 실력, 인간의 과학을 더 신뢰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과학이 더 발달하면 앞으로 인간이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미래는 순전히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성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책임지는 이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우주까지도 인간이 책임질 거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모든 이 우주를 다스리고 책임지고 살아갈 거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성이라는 걸 믿는다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 미래, 그 모든 운명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 토기장이가 흙으로 뭔가를 만들 때에 그 흙을 바라보면서 내가 뭘로 만들어줄까 이렇게 의견을 묻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흙의 질과 상태를 보고 어떤 용도의 그릇을 만들까 뭐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뜻이란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사실 그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전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겠지만은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인생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뭐 계획대로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겠죠. 계획한 대로 대학에 들어가고 계획한 또 회사에 취직을 하고 계획했던 일을 하게 되고 그런 게 있으면 겉으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뭔가 인생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떤 인간도 자기 운명 자체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가령 이 사람이 계획을 세울 때에 나는 몇 살에 죽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명 자체는 인간에게 달린 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계획하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계획하지 않는 일에 부딪히기도 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고통이 내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런 일이 부득이수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얘기죠. 그 사람마다 인생의 어떤 계획을 세울 땐 중심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인생의 계획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나 다 그 계획과 상관없이 또 불행한 일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고 그 외부의 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우리는 농로 위에 흙이란 얘기죠. 하나님이 그 판을 빙빙 돌리면서 그 흙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냥 만들어지고 있을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놓치게 되면은 이 유다 백성처럼 완악한, 결국 자기 고집대로의 길을 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 이러한 말에 대해서 뭔가 거부감을 갖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한다. 그럼 내 뜻은 뭐냐? 이런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 책임진다, 이끌어간다, 이러한 것들을 사실 좀 거부하고 싶은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마치 이것은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하신 대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가 형편이 안 좋아 이걸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이제 그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우리가 진흙이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었어, 우리를 손에 쥐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사실 이것 자체는 축복입니다. 우리에겐 축복의 그런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결국이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되어진다는 것. 그게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축복의 사실이 되는 것이죠. 그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뭐겠습니까? 생명에 속한 하늘 백성이라는 존귀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반면에 우리의 관심은 오직 세상밖에 없습니다. 눈만 뜨면 세상을 보고 세상 속에서 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의 관심의 전부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든 그 계획의 중심에 내가 있고 세상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게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나만 항상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 내가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관심거리예요. 하늘 나라, 생명, 이런 사실 관심이 희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있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의 문제를 놓고 본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내가 진흙이고 하나님 토기장이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참 감사합니다. 정말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고 있으면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좀 해라,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유다 백성이 악한 길에 돌이키고 그들의 그 길을 아름답고 그렇게 행위를 이제 만들어낸다면은 이 8절의 말씀대로 그들을 향한 재앙에 대한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유다 백성이 같은 악한 길이 뭡니까? 우상 섬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성, 자기가 자기를 지느끼고 하나님 토기장이고 자기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이 뜻대로 결정하신다는 그 절대성을 유다 백성이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상을 섬긴다는 그 근본 그 속성이 뭐냐면 생각이 뭐냐면은 신의 힘을 빌려 가지고 내가 원한 인생 가겠다 그겁니다. 그게 이제 우상을 끌어들이는 속성이에요. 신의 힘을 빌려서 내가 원한 인생 좀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 거죠. 그게 악한 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고 인도하시는데 왜 그들은 자꾸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거기에 눈독을 들이냐 그런 얘기죠. 왜 내가 원하는 길 꼭 그 길을 위해서 신을 찾냐 그 말입니다. 그걸 악한 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 결국 그겁니다. 내 뜻을 들어주고 내 뜻을 이루어질 신을 찾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이 진흙이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들의 운명 가는 길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사시는 말씀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름답게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들 계획대로 오로지 내 인생을 내가 원한 내 인생을 이루기 위해서 내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게 그들의 완악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악한 대로 행하겠다. 이게 그들 고집이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자기들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세상 것을 힘으로 믿는 것 그걸 그들이 더 좋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 그래봐야 내가 원한 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들은 별로 신뢰를 안 한 거예요. 대신 내 뜻을 내어놓고 그 내 뜻을 이루어줄 그 신을 찾는 것을 더 그들은 신뢰를 했더란 얘기입니다. 그런 완악함 속에서 결국 그들은 망하는 길로 이제 갔다는 얘기죠. 하나님 재앙을 그들이 돌이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 세상 그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미심쩍어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다른 사람을 뒤처지고 있고 뭔가 좀 잘 못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믿고 산다는 게 좀 불안해하는 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성이라는 걸 믿는 것보다도 이 세상 것이 내 수중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그것으로 안심을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유다처럼 악한 길을 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고집대로 이 땅만 바라보면서 악한 길을 가는 그런 유다를 가지고 하나님이 뭘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흙을 가지고. 뭘 만들어도 결국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작품일 수밖에 없어요. 흙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뜻대로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 풍랑이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잔잔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이 되거든요. 이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났을 때 그들 요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자기들의 운명이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라 이걸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면 어떤 풍랑을 살 것이고 반면에 또한 예수님의 뜻이면 살고자 해도 죽는다. 그걸 그들은 몰랐던 거죠. 그냥 오로지 살아야 한다는 그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동을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게에서로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자신들의 육신은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은 주의 뜻이면 어떤 옥에도 옥도 자기를 가두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 믿음이었죠. 그래서 옥에 갇혀 있든 없든 모든 게 주의 뜻이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주를 바라보기보다도 이 세상을 더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을 신뢰하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서도 마치 죽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게 하나님의 절대성보다도 자꾸 나의 가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하지만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얘기해 주는 것이 뭐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로 죽어야 한다. 그게 십자가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 은혜 이런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서. 근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 용서, 구원 그건 맞지만 근데 출발은 그게 아니에요. 출발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로 죽는다. 그것부터 출발이 돼야 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부터 출발이 되어야만이 그 자리에서 은혜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용서가 용서로 다가오는 것이고 구원이 다가오는 것이지 내가 죽는다는 게 팽개친 가운데에서 그냥 용서, 은혜 이것만 생각하면 머리만 담긴 그런 은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주가 마땅하다. 내가 죽는 거, 심판이 마땅하다. 이 본질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출발하게 되면은 죽어야 될 심판, 저주의 사람인 이런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들은 다 넘치는 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세상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이 나는 죽고 죽어야 될 저주의 사람이다. 이제 이걸만 놓고 본다면은 분명히 내게 지금 있는 것은 남보다 적든만든 그건 따질 필요 없이 내게 넘치는 것들이죠. 내 본분에 비해 본다면은. 근데 우리가 그걸 우리가 자꾸 놓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를 인생의 가장 비참한 밑바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밑바닥 인생. 그게 바로 본래의 자리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은 어쨌든 저주의 자리부터 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은 걸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일에서 요동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이것으로 평안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네가 원한 인생, 세상을 보면서 나도 저런 인생 되었으면 이런 네가 원한 인생을 내려놓았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한 것들. 만약 진흙이 지금 토기장의 손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토기장 옆에 넣던 뭐 자기를 보면서 번쩍번쩍 자기를 보면서 왜 나는 저렇게 안 만든가 이런 생각이 있던 결국 통회장이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다 백성이었고요. 근데 유다 백성은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이방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저들은 저렇게 부유한데 저렇게 강한데 우리 이권이 뭔가 하나님 뭐합니까 이런 불만 속에서 결국은 이방신을 끌어온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만들고 있다는 거 이걸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의 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바로 그런 게 많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진흙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가지고 뭔가를 만든다고 하는 이걸 우리가 생각지 않고 옆에 있는 걸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가 이걸 생각하기보다도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만들었습니까? 이런 불만과 그러한 것들이 튀어나오면서 결국은 자꾸 내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쪽으로 마음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상이라 그 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을 감사해야 될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주어진 자리,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입니다.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신 자리예요. 그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본분입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 최선의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참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성 자체 우리가 바라보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붙들려 있는 인생이라는 걸 자꾸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고민, 염려 그런 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도 안 하고 염려는 살 수 없겠죠. 근데 그런 게 있을 때마다 나는 진흙이고 하나님이 날 붙들어서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맡겼던 그릇으로 만들고 계신다. 이러한 것에 우리가 생각을 돌려놓으면은 또 불만이 계속되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에 내 인생을 맡기고 싶어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 우리가 가게 되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만드시겠다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더 못합니까? 이렇게 하면 그것은 바로 완악한 길이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고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완악함, 내 고집 그대로 살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것은 이미 흙 자체가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복에 대한 뜻을 돌이키시겠다 그런 말씀에 해당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진흙인 우리가 진흙답지 않게 내 뜻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길로만 나아간다면 우리는 부서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간섭하시냐면은 항상 내 뜻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간섭하시고 고쳐가시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다. 이것은 무력한 힘없는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을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떤 풍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강건함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만 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 일로 안절부절하기보다도 그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놓으면서 그 선한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평강이 되어질 것이고 그게 우리 믿음의 중심으로 자리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국은 세상 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것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진흙답게 살아가는 신자됨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런 우리의 인생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진흙인 우리를 붙드시고 그 뜻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도 이 땅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불만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더 완악한 마음이 나온다면 그것은 곧 하늘나라를 바라보기보다도 진흙인 나를 바라보기보다도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고집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멸망의 모습에 지나지 아니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붙드신다는 것에 감사함이 있고 그 감사함 우리의 삶의 평강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